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이 떼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들에게 상담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을 무려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다윗이 처음 임금이 되었던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루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을 듣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왕궁을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거짓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과정, 올바른 절차를 통과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풍은 가는 날보다 그 준비할 때가 더 즐겁다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더 나아가 올바르지 못한 과정은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은 전부 자기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과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정말 정당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틀림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비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말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예, 압살롬은 거짓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또 헤브론으로 갈 때도 그 서원한 것이 있다고 아버지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말하는 그가 그의 본 모습이 아니라 사는 그가 그의 실제의 본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의 삶이 형편없습니다. 근데 말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곤 합니까? 우리 저 사람 얘기는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은 잘하네. 말만 하면 뭐해. 삶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말이 되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말이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 삶이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옳지 않으면 옳은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거나 옳지 않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소리가 신실해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없이 좋은 말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 그렇게 고맙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가와서 그냥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손잡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삶이 함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10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바른 분별력을 가진다. 압살롬과 함께 따라간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이전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거 갚으러 간다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따라감이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길이었습니다. 바른 분별력은 우리의 머리를 잘 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바른 터 위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이 말씀으로 맞는지 확인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온갖 학설들이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것,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원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또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빨리빨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이익을 보는 삶이 없고 이것보다 더 바르게 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2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누가복음 19장 46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먼저 우리 올해 표 말씀인 요한복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 우리의 인생을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 가는 길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예,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3번 예, 13절에서 18절의 제목을 예, 제가 풍전등화 이제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 장면인데 예,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이 예,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을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또 이런 이 말과 비슷한 말 가운데 여리박빙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얇은 얼음, 사르른 판을 걷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그 압살롬의 쿠데타에 꺼지기 직전처럼 보입니다. 또 다윗의 피난길이 사르른 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얼음이 깨지게 되면 다윗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왜곡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A번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전령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어떻게 전했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그 고대 지금도 뭐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욱더 국가 통치를 위해서 그 정보 수집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역모에 관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대 왕들은 역모의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그 6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불만은 다른 나라들과 다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가지는 그 큰 불만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징집입니다. 전쟁을 위한 고출이나 아니면 큰 대토목 공사를 위한 예, 그 징발입니다. 또 하나 더는 과중한 세금입니다. 그 이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압살롬을 이 반란을 일으키자 거기로 마음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왜 이 소위 특히 군역 또 이 그 토목공사에 증발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는가 하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된 계기가 그 먼저 전장에 나간 세 형들에게 그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다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갖다 준다고 하는 게. 그 당시는 국가가 완전히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는 징발만 하고 그 징발되어 있는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토목공사나 전쟁으로 불려 나오고 나면은 그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손해보고 또 거기 있으면서 또 먹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거죠. 물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노략품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그 대표자들이 그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그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거 해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임금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노라고 했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그것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전령이 그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했는데 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넘어갔답니다. 소문은 언제나 과장됩니다. 언제나 과장됩니다. 소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문의 통로가 아니라 진실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B번, 백성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들이 당할 살해 위협과 또 무엇이었습니까?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 칼날로 성읍을 칠까봐. 이 14절의 다윗의 반응이 약간 의아하지는 않습니까?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예, 아마 그 뭐 군 장교들 또 그 사람들이 한 200명 갔을 텐데 다윗의 군대에 그 정도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응징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긴 했지만 1차적으로 걔는 자기 아들이거든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몹시도 슬퍼하지 않습니까?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것을 지켜보는 그 다른 신하들, 백성들이 속이 상할 정도로 다윗은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렇게 소위 무력 충돌하면은 사상자가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고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다윗이 그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칼날로 성읍을 칠까봐 아무런 이 뭐 관계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죽고 다칠까봐 그것이 다윗은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곧바로 응징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다윗이 참 놀랍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꼭 필요할 때는 자리를 지키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셔서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해 주셔서 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적어도 저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 교회에서 예배는 대면 예배만 드려야지 라고 해서 그거 고집하다가 그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또 특정한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의 다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 다윗 왕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기로 한 신하들은 왕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결의하며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예, 당신의 종들이니라. 지금 다윗이 그 뭐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연전연승하고 다윗의 왕국이 그 견고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자리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은 다윗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하들의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다윗이 어려울 때 도움이 절실할 때 신하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지난 주일 밤에 잠시 TV를 제가 보았는데 그 뭐 무슨 밥 해가지고 밥 먹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아이돌 그룹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뭐 17년 된 그 그룹의 그 친구들이 몇 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보니까 내가 이 우리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이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보다 더 많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이제 아마 데뷔 초기에 일찍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다른 멤버들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와서 같이 그 조명객들을 맞으며 인사도 하고 또 밤을 지새워 줬는데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자기가 나약할 때, 예, 뭐, 그래봐야 그 친구가 뭐, 20살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기 그 동료들이 여럿이 와서 함께 밤을 지새워 줬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예, 다윗에게 지금 여러 신하들이 소위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겠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 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만 하고 남이 어려울 때 돕지 않겠다. 그건 온당하지 않은 거죠.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손을 한번 잡아준다든지 옆에 함께 있기만 해도 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2번, 다윗은 왕궁을 나갈 때 어떤 사람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예, 후궁 10명입니다. 다윗이 왜 이 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장군이 아닌 또 군인도 아닌 여인들을 남겨두게 했는지 그 이유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이 여인들이 무슨 뭐 무장을 하고 왕궁을 지킬 수 있는 또 그 압살롬의 군대는 많은 사람이 올 텐데 열 명이 지킬 수도 없을 텐데 왜 남겨주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이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을 범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후궁이라는 말은 그 사울의 첩 리스바할 때 그 첩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어머니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범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게 된 것이 그 일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근친상간. 그런데 아무튼 다윗이 이 후궁을 왕궁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징계, 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말과 또 지금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로 남겨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압살롬을 수단 삼아 이루어지게 됐는데 압살롬에게는 비극입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 공헌자가 아니냐? 이것은 그 가룟 유다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을 거 아니냐? 그거는 그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배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했다. 2번, 급히 떠난 피난길에 오른 다윗 일행은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왕이 나간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서서. 예, 벳메르학. 벳메르학 앞에 혹시 작은 성경에 작은 숫자 있나요? 그러니까 제 성경에 보니까 이자라는 숫자가 있고 그 아래 보니까 예, 먼 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먼 집이라고 번역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마지막 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왕궁을 나와서 이제 그 아래쪽에 그 기드론 시내 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길을 건너기 직전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 이 벳메르학의 문자적인 뜻은 벳은 집이고요. 그 벳엘, 뭐 베들레헴처럼 그 메르하크는 멀리 떨어져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 NIV 영어 성경은 그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장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우리가 있는 이 마포구라고 한다면 그 난지도 쪽에서 이제 가양대교를 건너면은 그 강서구가 됩니다. 강서구 가양동이 되는데 그 가양대교 입구에 서서 지금 만약에 이 예루살렘 그 왕궁이 이 양화진이라고 한다면 이쪽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집들과 이렇게 쭉 다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난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이르러 이제 그 들어섰는데 인생에는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도 있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시온의 대로만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F번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피난 갈 때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까? 18절 볼까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입니다.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은 모두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망명에서 그 살았을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그렛, 블렛 이 지역들은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도시들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하자 이제 압살롬의 공격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여 그 훗날을 기약하며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이 18절에 모든이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처음에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 모였고 또 좀 이따가 더 모여서 600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이 블레셋에서 온 사람들도 6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받은 그 복과 그 복을 참 잘 관리하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했다는 의미겠죠. 특히 이방인들이. 또 그 사람들이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들을 한 공동체력이고 잘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신앙에는 자수성가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한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하나 더, 신앙에는 독불장군도 없습니다. 혼자 잘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는 뭐 독불장군이 아닌 뭐 새로 조언을 하면 연합장군, 뭐 투게더 장군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된 것이 결코 홀로의 뭐 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혼자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이 잘나서 결코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큰 4번 19절에서 23절은 동고동락,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했다는 의미입니다. 4번 다윗은 함께 피난 가려는 가드 사람 잇대에게 너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9절 볼까요?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왕은 새 왕 압살롬을 가리킵니다. 이 다윗의 이 말은 이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라고 해보는 거죠. 그런데 남겠다고 하는지 실제로 가는지 한번 지켜볼 수도 있고 또는 이때의 안전을 배려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 따라가 봐야 별 좋은 일 없을 것 같으니 뭐 외국 사람이니까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하게 하겠냐 거기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히 긴박 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점들은 우리가 다윗을 참 본받아야 할 점이죠. 자신의 상황이 급하고 좀 다급하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또 이때도 그 출신지가 가드라고 합니다. 가드. 가드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있죠. 예,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이룬 도시 국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신화를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곧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예, 유대인들이 뭐 혈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그 신약에 오면 하는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그 60만 명 그 장정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그때 60만과 함께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2번 다윗은 가드 사람 잇대에게 내 동포와 함께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잇대는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잇대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예,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다. 지금 이때가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 또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인 다윗 당신에게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답변은 그 룻의 답변과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 고백했었죠. 그 룻이나 이때가 사실 그 룻도 나오미가 그렇게 말할 때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 아무것도 없고 남편 있는 것도 없고 기댈 때 아무도 것도 없는 사람이고 또 다윗도 지금 뭐 왕자에서 쫓겨났으니까 뭐 그 당시로 보면은 이제 어디 그 피난생활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랐던 것은 그것이 바른 삶과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나 룻이 이렇게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자기 죽은 다윗을 보기도 했겠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가드 출신입니다. 예, 골리앗이 나온 그 이스라엘의 완전 그 적수 중에 적수가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나온 곳에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신이 안 좋다, 뭐 내가 무슨 흙수저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핑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다윗과 이때 다윗은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그 이렇게 헌신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보는가? 예. 우리가 자발적인 주님을 위한 손해를 볼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3번 피난을 가는 다윗은 통곡하는 백성들과 함께 어디를 건넜습니까? 23절 볼까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예, 기드론 시내입니다. 예, 기드론 시내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과 그 감람산 사이에 있는 그 시내인데, 예, 기드론 시내, 이게 그 시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내는 그 우기 때만 강이 되는 그 와디를 말합니다. 항상 흐르면 강이고, 그 와디 때만 흐르면 시내라고 성경은 보통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을 건넜습니다. 그 이 기도론의 뜻이 뭐 흑암,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예, 그 흑암 속으로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길이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걷는 그것이 다윗의 지금 피난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예, 전체를 딱 요약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윗의 광야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예, 처음은 사울왕에게 쫓기던 때이죠. 근데 그때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다면 이번에는 죄로 인한 징계의 과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예, 생각이 정말 깊었을 것입니다. 이 흑암의 골짜기 또 그 기드론 시내 그쪽에 여러 무덤들도 있고 예, 그런 곳인데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또 내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5번 시편 3편 나눔인데 시편 3편에 보면 그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은 시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의 노래가 되고 그것이 성경이 됐던 거죠. 예, 우리 이 부분을 시편 3편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A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어떤 말을 했습니까? 1절 2절 한번 시편 3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다윗이 쿠데타를 당하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전에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편이야, 내 사람이야 생각을 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니까 압살롬 편에 붙은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아히도벨이죠. 예, 다윗이 그 사람에게, 즉 특히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욱 그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가는 그 상황도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저렇게 도망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게 틀림없어.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저주받았나 봐. 이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다윗은 해보기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자기를 많이 짓눌렀습니다. 요업이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또 그 아들 일곱, 딸 셋, 자녀 열 명도 그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 친구들과 엘리후의 그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말, 예, 그 말도 참 절망스럽게 했을 것이고 더욱더 그 욥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런 일이 자신에게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1장, 2장에,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그 나눈 대화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욥은 또 자기가 겪는 고난을 몰랐지만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왜 이런 길을 가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롱이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러셨을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고통. B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반전이죠. 예,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랍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물매를 날릴 때 그 골리앗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머리 뭘 쓰고 뭐 각반하고 그런데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패는 자기 보통 왼손에 들고 이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 같은 것들은 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긴 창으로 찌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군들 앞에는 그 몸 전체를 다 막을 수 있는 큰 방패를 든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물매를 돌려서 날리게 만드시니까 정통으로 꽂혀서 죽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방패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고개만 가로젓고 하나님의 숨만 한번 불면 아무 효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방패가 되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도망가는 이 상황이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는 출발점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굉장히 무력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다윗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1인칭. 하나님에 대한 1인칭의 깊은 고백이 신앙을 새롭게 해줍니다. 10번 다윗이 자고 일어나기도 하고 천만인이 에워싸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 6절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평정된 상태입니다. 두려우면 잘 수가 없죠. 잠 못 자죠. 예.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안히 자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자고 깼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아침의 시편 또는 아침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루를 그 절대 성경에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해 질 때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의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저녁의 시작에서 눈을 뜨면 하루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 하루가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죠. 세상 살기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뒤에 계시는 또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잠을 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디번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지라도 평정심을 되찾은 다윗은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노래했습니까? 7절, 8절 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예. 구원이 여호와께. 다윗은 자신이 다시 환궁하려면 하나님 지금 있는 군사보다 10배가 필요합니다. 100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관한 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깊이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예, 주의 백성을 위한 복이 된다고 예,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발명왕이자 사업가인 그 토마스 에디슨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 사람들은 그 99%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에디슨은 원래 이 1%의 중요성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99%를 해도 하나님의 마지막 그 1%가 없으면 그 99%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1%? 물론 예, 그 99%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어떤 결정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예,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다윗에게 다시 황궁하게 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다시 나중에 황궁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압살롬 군대가 다 죽고 황궁한 것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거기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6번 결론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봅시다. 갑은 영과 진리의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한다. 다윗은 그 지금 피난 중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걷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사랑과 진리로 함께해야 합니다. 나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쉬운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 이때가 그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제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다시 군사를 조직할 때 그 요압은 이제 그 다윗의 핵심 군사였죠. 그 동생 아비세와 함께 이때를 그 다윗의 군대에 3분의 1씩 나누어서 맡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전폭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따라준 사람을 다윗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이나 또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뭐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심판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본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본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고 피난살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노래하는 시편 3편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면 영원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그러면 혹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다윗이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피난길에 올랐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지금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했고 또 그 이어서 광야길을 가야 했던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대용품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대용품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용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더불어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 작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을 하고 예, 다윗이 그 도망갈 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왕궁을 떠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 떠나는 길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를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진리와 믿음 안에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들의 영모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시편 3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우리 인생의 최고 권위자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지나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와 다른 길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바르고 풍성한 것임에도 끝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잘 꾸려갈 수 있다고 고집 부리곤 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삶의 곡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용품으로 최고 권위자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해결의 마지막 1%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며 살기 위해 영과 진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비대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각 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